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온전해 주고 또 저희들 더욱더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또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남편의 의무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 본문 네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네 군데에서 나오는 12가지 남편의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네 군데가 약간씩 좀 겹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가 조금씩 겹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한 본문들이에요, 이네 군데가. 근데 여기서 특히 남편에 대한 의무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내에 대한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무도 12가지고, 아내에 대한 의무도 12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아내에 대한 의무 부분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더 많이 되고, 예, 그래도 어떻게 할수 없죠. 남편에 대한 의무도 살펴봐야 돼요.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예. 여기서 이제 의무, 남편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런 이제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 외에도 또 다른 합당한 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과거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소위 뭐 탈권위 시대, 그래서 어떤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 하면 왜 복종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없이는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 답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학에서 들었던 과목 중에 이제 법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지금 뭐 실정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의 근원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법의 어떤 근원 다루고 뭐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좀 다루고 그러는데, 이제 처음에 어떤 근원을 다룰 때왜 법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이제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뤄요. 그런데 뭐라고 학자들이, 법학자들이 답하는지 아세요?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사실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법이니까, 엄마가 왜 엄마냐면 엄마니까 엄마다. 이거나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왜 지켜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답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그법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반 세상 학자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학이 아니라 신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얘기는 하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건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그냥 지키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당성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그냥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키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나온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12가지 명령입니다. 좀 겹치는 것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네 군데에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만 그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봤고, 아,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도 봤고, 또 지난 시간에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 마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남자들이 머리지만 또 교회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몸이죠. 또 신부고. 그래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머리와 또 몸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아니죠. 뭐 절대 다수의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여자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여자들도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럼 뭐 꼭 구원받은 남자만 가정의 머리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를 떠나서 가정의 머리는 남자인 것이요. 남편.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라는 것. 그렇죠. 모든 영적인 결정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내와 상의하고 또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을 설명해 줄 의무는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죠. 결정은 남편이 하지만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그것이 또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인지를 최소한 설명은 해줘야 되겠죠. 주님께서도 설명을 대부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뭐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죠. 여기서 남편은 가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부지런하게 관심을 갖고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을 돌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됩니다. 또 자신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가정의 머리이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돌보시듯이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바른 본을 보여야 되고 아이들을 또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1차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자기는 머리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도 그렇죠. 제대로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제대로 머리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제대로 못해도 주님께서 머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제대로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이라면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직함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직함에 맞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권위는 좋아하지만 책임을 지기는 싫다는 거죠. 남편은 성경에 의하면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지만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뭐 목이다 해가지고 아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남편을. 뭐 그게 재미있는 농담일지는 몰라도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가정이라는 배를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네 가지 본문에선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뭐 대부분의 경우는 다 사랑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제 생각일지는 몰라도 특히 남자들이 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 뭐 여자도 사랑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아내를 사랑하라.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데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결혼 연차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왜 이런 명령을 하는지.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 맞아. 아내를 사랑해야 돼 하고 다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리마인드 하시는 분이. 남편에게 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매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인내로 여러분을 대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게 있을 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루 종일 매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음 절에 보시면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이 돌아가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와 가정은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고 서로 유사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깨끗한 순수한 상태로 보존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교회의 머리로서 아내를 또 가정을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게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이 세상이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로부터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듯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아내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쓰레기 같은 것을 듣고 쓰레기 같은 것을 보지 않도록 남편은 영적으로 지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따르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기도가. 그렇죠. 아내가 영적이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헌신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또 온 가족이 순수한 신앙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처럼 아내에게 돈을 쓰라는 거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자신을 대하기를 바라는 대로 아내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것이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것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는 것이요. 그래서 가정생활의 중심이 부모님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아이들, 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 아직 잘 모르는데,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효자가 된다. 이런 얘기 아세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갑자기 효자가 된다. 전혀 부모님 생각을 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부모님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효도를 하게끔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싸움이 엄청 일어난대요. 그래서 뭐 요즘 효도는 셀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한테는 자기가 효도하기 뭐 이렇게. 그런데 아내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전제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아내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돼요. 이걸 선택하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돼 버리는 것이요.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감정적인 것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특히 어머니 어떤 경우에 떠나야 됩니다. 어머니들의 애정이 깊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자식을 소유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기간은 끝났어요. 죄송하지만. 소유권이 말이긴 하지만 이전된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적인 면에서 떠나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손에게 대야 되고 어머니와 시간을 또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라 아내와 결혼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돼요. 평생 함께 살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를 도저히 못 떠나겠다. 그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돼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면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둘 다 매우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아내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험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험담을 하면 세 사람이 더러워진다. 첫째는 험담을 하는 그 대상. 그렇죠. 그 대상이 더러워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험담. 두 번째는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더러워지고 세 번째는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보다는 남편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남편에 대한 시간이니까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님들은 그런 험담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들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택하라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들에게 아내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와의 관계에 해가 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형제님들,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해 험담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한테 가서 그런 험담을 하는 것.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살아야 될 존재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죠. 또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정말. 피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모차르트의 그 인생을 다룬. 저도 다 보진 않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모차르트는 아내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문제는 자기 아내만이 아니라 아내들을 다 사랑했대요. 남의 아내까지도.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남의 아내 말고 아니면 어떤 이상적인 아내상 말고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막 이상적인 아내가 있잖아요. 또 이상적인 멋진 남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상적인 남편,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이상적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비록 자기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시대는 진정한 회개가 사라진 시대예요. 사람들은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바람을 피워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내가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것이죠. 대중매체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것을 정당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드라마를 봤대요. 특히 아침 드라마를 즐겨 봤대요. 근데 아침 드라마 소재가 뭔지 아세요?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지금. 지금 잘 모르는데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항상 아침 드라마로 하루를 시작하시거든요. 아침 드라마의 소재가 항상 뭐 불륜 막 이런 거예요. 가정 불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학이라는 게 어떤 금기된 것을 항상 다루거든요. 우리 일반적인 삶을 다루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금기된 것을 다뤄요. 그런데 어떻게 다루냐 하면 어떤 가늠하는 것, 바람피는 것 이런 것을 다루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그려내요. 남편이 있는데 아니면 아내가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오게 해요. 또 이 사람은 막 거기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멋진 사람이 재벌 2세가 나타나서 너무나도 잘 대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능이. 바람피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너무 잘해줘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을 서로 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가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가늠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전에 타이타닉 말씀드렸죠. 예전 시대 100년 전에는 서로 약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타이타닉의 여주인공이 약혼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과 바람을 피죠. 근데 저희도 타이타닉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그게 공감이 가고 막 둘이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나오고 그걸 성경에선 가늠이라고 불러요. 가늠. 이 세상에선 그걸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부르지만 영원히 못 잊을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에선 가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중매체가 이런 죄를 지지해주고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봐라, 가늠, 너희는 성경에서 그걸 가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죠.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 불평한다는 것이요. 왜 아내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성경은 각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이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해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다음 이제 골로새서 3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체크만 해놓으세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렇죠. 나의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내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결코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는 이유는 결코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내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화풀이를 아내한테 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여전히 존재했을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 원인이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여자를 동시에 지적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라고 불러요. 저 여자. 여자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저라는 말이 붙으면 아름답지 않은 말로 변해요. 저 여자. 그렇죠. 이 남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한테 아담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짓는 걸 선택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문제는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한테 화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7절에선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또 가정생활과 기도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합당하게 아내를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00%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혼식에서 서약을 한 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주신 아홉 번째 명령은 아내와 함께 지식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요. 지식 가운데 거하라. 합당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이냐면 지식 가운데 거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그렇죠. 남자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을 여자들은 또 걱정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여자들은 굉장히 뭐 불편해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는 마귀가 공격하는 면도 다릅니다. 그렇죠. 마귀는 TV 드라마나 잡지를 통해서 여자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TV 드라마나 잡지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마귀는 여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아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아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아내를 공격하는지, 아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웬만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다 대학을 나와야 돼, 대부분이. 그렇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빵을 만들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대학에 나오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거의 20년 넘게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교육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육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대학을 안 나와도 교육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요. 그렇죠. 하다보면 인형 눈을 붙여도 어떻게 붙이는지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됩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결혼이라는 현장에 투입돼요. 결혼 생활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말이에요. 처음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뭐 전쟁에 나갈 때 뭐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세 번 기도해라 막 이런 말이 있다고 러시아 속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배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생활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원에서는 지금 과목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신학원에서는 과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에 대한 것은 없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 시리즈 공부들이 미국에 있는 그 제임스 목사님 신학원에서는 거기서는 신학원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공격받는 것은 목사의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돌아가든지 성도들의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돌아가든지 그럼 교회가 공격받는 거예요. 가장 교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또 신학원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쳐요. 이 결혼과 가정 이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대할 때처럼 존중하면 돼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렇죠? 우린 다 존중하는 걸, 이게 어떻게 존중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직장 상사를 대할 때처럼. 아니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판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판사한테 막대하지 못하겠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할 때 면접관, 사장님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면접관들한테 존중하는 것처럼. 그게 존중이에요.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내 기도가 여태까지 응답받지 못했을까? 오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이유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와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나와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결정을 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생활을 도와주잖아요.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내한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집안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빨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남자는 있어도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고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감사하는 남자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 될 일을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직장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도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내도 해야 될 일을 하면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자 읽어보면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이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신 열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대하시듯 합당한 애정과 친절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 말씀과 좀 약간 중복이 되죠.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11번째 명령은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남편의 몸에 대한 그 아내의 권리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는 모두 잠자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편을 버리지 말라.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믿지 않는 그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가 잘못한 경우이기는 한데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사실은 들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은 없어요. 이혼이. 구약성경에서도 사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셨다가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아내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해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믿지 않는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순수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모질게 대하면 안 돼요. 아내와 함께 지식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명령들은 다 단순합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을 아닐 거라는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명령들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도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이요. 아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만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